하나님께서 이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죠?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답이 뭐예요? 이거 어차피 누군가가 썼고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뭐 좀 아는 사람은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오랜 세월 걸쳐가면서 썼던 거 사람들이 모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 베이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를 두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성경책 외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책을 하나 옆에다 두면 무조건 이단으로 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이 처녀가 아기 뱉다래요.
처녀가 아기 뱉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전요. 그게 도저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런 거는 신화처럼 여겨버립니다. 신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 뭐 그 비슷한 얘기들 나온다는데죠. 그러면 그거 신화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래 나오면 또 할 말 없어집니다. 이 답변이 안 쉬워요. 안 쉬운데 그렇게 의문을 품고 덤비면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게 필요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 시간쯤 잘 다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번 해보시죠. 우리끼리 해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목사님들 중에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나마 우리가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교단에 속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참 복 중에 하나죠. 근데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믿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호소력이 없는 말입니다. 믿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무식한 거 아니냐.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지. 증거가 있어야 믿을 테니까 나름대로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인데 그 말이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이냐 아니면 믿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말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 믿는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에 관한 한 정말 믿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 이리저리 다 조사해보잖아요.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알 거 다 알아보고 그래가 결혼하면 이혼 안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는 경우에 이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알고 조사하고 뭐 다 알아본 다음에 결혼한다 해도 우리가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결혼해가 살면서 맞춰가는 것이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거대봐라 내가 다 알아보고 믿을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우리 평소 하는 노력대로 한다면요. 몇 년 걸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가장 쉽고도 가장 그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체중을 알려면 뭘 써야 되죠? 예? 체중계죠? 체중계 안 쓰고도 할 수 있죠. 대충 이렇게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잘 알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키를 재보면 키를 가지고도 체중을 짐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체중을 알려면 정확히 체중계를 써야 되고 키를 알려면 자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 말은 도구를 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도구를 쓰면 짐작은 할 수 있고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맛을 알려면요? 봐야 알아요? 이거 보고 맛이 있는지 맛을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느냐는 얘기죠. 혀를 써야 되죠. 맛을 보기 위해서 손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을 보기 위해서 손을 쓰면요? 저는 귤이 맛있는지 없는지를 만져보면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아는 사람은 알아요. 소리 갖고 우리가 맛을 아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가령 수박 같은 거요. 입 안 대고 두들겨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소리를 듣고 맛을 아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도구를 쓰면 비슷하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도구를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 누구는 고기 맛을요 칼 대보면 안답니다. 칼을 이렇게 쓱 대보면요 느낌으로 안답니다. 고기 맛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썰어본 사람이니까 뭐 그런 방법도 통하나 봐요. 그러나 진짜 고기 맛은 맛을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물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눈입니다. 대체로 보면 알죠. 보면 아는데요. 봐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봐도 모르는 게 어떤 거죠? 뭐 세균이 많이 있다 뭐 어떻다 하는 거는요 우린 봐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 거 아니까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모릅니다. 근데 봐도 진짜 모르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 저거 제가 자주 얘기됩니다만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있죠. 보시면 그 감동 돼요? 그거 수억을 들여가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는 그거 수억씩 들여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돌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감동이 드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 눈은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봐야 알겠다 이런 거는 참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요 내가 봐야 알지. 그래서 봤습니다. 본다고 합니까? 살아봐야. 권사님 박사님하고 몇 해 동안 사셨어요? 한 30 너무 되죠? 그만큼 살아보니까 알만합니까? 그래도 몰라요.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람을요, 내가 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살아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봐야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참 강 큰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겪어보고 살아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온갖 정성 다 쏟았는데 언젠가 배신을 탁 당하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함께 지내봐서 그것도 모르냐 말이야. 그래서 사람 속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의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는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보면 아는 거. 이걸 제가 이름에서 붙이기를, 이게 이제 주로 우리 감각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감각과 관련된 것은 대체로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감각적 차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동물적 차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 참 잘 돼 있는 게요, 우리말에 우리 감각과 관련된 거는 전부 본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사물은 눈으로 보죠. 맛은요, 혀로 보죠. 소리는요, 귀로 들어보죠. 들어본다, 이런 말 쓰거든요. 코는 냄새를 맡아보고요. 사람은요, 살아보고도 되지만 겪어보고 하는 말이 있죠. 참 묘하게도 우리말은 요 단어에 전부 본다라는 의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들은 한계가 딱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빛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일부분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소리도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요, 가청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못 듣는 소리가 있나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근데 실제로 소리는 엄청 큰 소리인데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 귀보다가 이 가청 주파수가 약간 넓은 게 개인데요,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개는 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그런 호각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걸 불어보면 사람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개한테는 들려요. 개가 뛰어와요. 또 그런 소리 내는 스피커를 만들었는데요, 막 볼륨을 팍 올리면 스피커에 이제 울리면 여기 튀지 않습니까? 튀는 그 가운데 타구공을 탁 얹으니까요, 이 소리가 울림 때문에 타구공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붕대가 탁탁탁탁 털고 있어요. 근데 사람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명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더 재밌는 얘기 합니다. 아마 들으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귀에는 들리는 소리인데 어른들 귀에 안 들리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래가 저 휴대폰 내서요, 그걸 소리 나도록 딱 해놓으면 수업시간에 아이들 소리는 벨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귀에는 벨 소리가 들리는데 선생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벨 소리 듣고 지 전화 다 받고요, 오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시간 중에 언어의 벨 소리가 울리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귀나 우리 눈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일부 제한된 범위 내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기관은 쉽게 무뎌집니다. 이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뭐 시골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난리 북새통을 지겨도요, 처음만 그렇지 조금 앉아있으면요, 냄새 못 맡습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저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일부에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 보고 알겠다는 차원을 하나 올랐으면요,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이름해서 지성적 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닫게 됐느냐면요, 그 영어 시간에 아이들 영어 듣기 문장 녹음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하나를 들려줬는데 단어 4개로 된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한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난 어째 이걸 못 알아듣냐. 그래서 다시 틀었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해서 틀어줬는데도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약이사 올라가지고, 씨, 너가 알아들을 때까지 돌릴게다. 이래가지고요. 수도 없이 돌렸습니다. 하도 돌려도 돌려도 못 알아듣길래 나중에 신경질이 나가. 야, 임마. 그만큼 듣고도 모르겠냐? 이 카이카네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제가 그때 받은 충격입니다. 알아야 들리지요, 가는 길아. 그 말을 떡떡고 가면서, 야, 너 방금 뭐라 그랬노? 하니까, 알아야 들리지요. 그리고 굉장히 놀란 겁니다. 아, 맞아.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들리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수십 번 들려줘도 못 듣습니다. 그래, 영어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영어 모르는 아이들한테요, 매 수십 번 듣기만 들으면 귀가 틀린다. 그래, 자꾸 들려주면 된다. 아니요. 안 됩니다. 모르는 얘기 골백 번 들려줘도요, 몰라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설명을 듣고 다시 들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문장을 칠판에 썼습니다. 단어 4개를요. 다시 들어봐라잉. 딱 트니까, 아만, 그 들리더라는 겁니다. 특히 말이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 없어도요, 그 말을 새겨 넣으려고 애 안 써도 저절로 확 다 들려버립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도 그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지식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들은 이런 현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한 사람의 말이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의 말보다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들어볼게. 안 됩니다. 들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서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애쓰지 않아도 보이게 되고 애쓰지 않아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받아쓰기 한번 자신 있을까요? 아, 우리말로 받아 우리말 자신 없으면 안주사님 문제가 많은데 웬만한 우리말 받아쓰기 하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말 받아쓰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받아쓰기 자신 있던 사람이야 딱 붙들고 앉아 한번 해보세요. 요게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 이름 받아쓰기. 사람 이름 받아쓰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 제가 왜 하는지 압니까? 학기 초에 이제 아이들 반편성을 해가지고요. 한 40명, 50명이 배당이 됐다고 하잖아요. 일렬로 쫙 세워놓고. 키순으로 쭉 세워놓고요. 명렬 자성을 합니다. 이름 뭐고. 이거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 번을 물어가면서 고치고 이래가 이거 맞나 보여줘가면서 확인해야 완벽하지. 그냥 발음해주는 대로 덜렁덜렁 받아 썼다가는요. 틀리는 인원이 한 반에 한 10명 내지 10명씩 나와버립니다. 왜 그렇죠? 잘 모르는 거는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대신에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이름만 쭉 불러주면요. 그건 다 받았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분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름 중에 잘 틀린 사람 이해근 유건덕 이건 자주 틀리는 이름입니다. 특별한 경우 예?
누가 아니라
건이냐 근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덕이냐 득이냐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틀린 이름이 그 그 경우도 있고요. 나집사는 정답이 라지요.
예, 한자라는 예. 원래 저 이름을 두는 법칙이 안 되잖아요.
나가 벌릴라
그거 하나밖에.
저쪽에 낫자는 저쪽에 나집사 있잖아요.
아니요, 다
나경분 집사.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예, 다 벌릴라요.
근데 그 양반은 나라고 쓰잖아요.
예, 근데 저 그냥, 이게 고유 명사이기 예. 때문에 두는 법칙이 안 되는데
그래 두는 법칙 나라고 써서. 한자는 다
이래 놔놓고 이제 잘 모르면 나경심 캐나놓으면요 쓰는 사람이 자 이걸 나로 써야 되나 나로 써야 되나 고민 된다니까요. 틀린 사람 많이 나옵니다. 발음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줘도요 듣는 사람이 자기 아는 대로 들리기 때문에 이름 받아쓰기 하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딘가 강사로 한번 나가가지고요 이거 실험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날 불러 간 녀석이 최광훈이라는,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최광훈이라는 친구가 나를 불러가 갔는데, 제가 한번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요. 최광훈, 이랬거든요. 최광훈, 차의 이. 아니, 제가 발음 틀린 거 아니에요. 최광훈. 그런데도 쓴 아이들은 전부 최광훈으로 썼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들지, 내가 불러준 대로 쓰지 않는다니다.
근데 발음이요.
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 발음이 틀려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고유의 그 발음이 있어요. 경상 완전 정확하게 한다 하는데도.
아, 글쎄, 그건 그 쉽게 말하면 틀린 발음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강사 소개가 되었습니다. 뭐 저거 가지고 있는 그 글에 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심청국계요. 홍순난 이랬거든요. 근데 쓰기는 전부 다 홍순관으로 썼어요. 내가 분명히 발음은 난으로 했거든요. 아는 대로 들리지 듣는 대로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귀라는 것이 듣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는 대로 듣거든요. 아는 사람 귀에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귀에는요 안 들려요. 모르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저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는데요. 바둑 같은 거 있죠. 뜰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아는데 뜰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하면 그 하수가 상수하고 붙어가지고 내기 바둑을 뜹니다. 그러면 상수는요. 하수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수는 상수의 수준을 절대로 짐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이길 때 절대 많이 안 이겨요.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이깁니다. 질 때는요. 한 번씩 팍 져줍니다. 내기를 자꾸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면 두 판 이기고 한 판 져주고 이기는 것은 간신히 이기고요. 질 때는 팍 져줍니다. 이러면 하수는 맨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요번에 내 실수 한 번만 안 했으면 이기는 건데 요러면서 내기를 계속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다른 상수가 이렇게 보면요 금방 압니다. 저 상수가 하수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래 이 다른 상수가 그 하수한테 저 사람하고 내기 바둑 두지 마라. 요 세 사람이 전부 제설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기 바둑 두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안 듣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닐까? 하수는 상수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둬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암만 떠도요. 저 사람이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어디가가 한 수만 더 배우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큰 차이인데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예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음악 얘기 다음 할까요? 특히 클래식 음악 연주회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옆에서 졸거나 자잖아요. 왜 그래요? 절대 똑같은 기가 아닙니다. 알아듣는 기는 감동이 되고요. 암만 들어도 모르는 기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하품만 나고 잠 오는 거 그런 거죠. 참 이런 거 많습니다. 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오래전에 그 한창 유행했던 거, 예수님 얼굴 카는 그림요. 흑백으로 됐는데, 뭐, 이 안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 하는 거 있죠. 누구는 있다 하는데, 안만 봐도 안 보이던 분이 있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나 싶어 고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이도 안 하는데, 그래, 보인다 해서고요. 거기서 한데 어떤 사람 옆에 앉아가, 야, 약간 옆 얼굴인데. 표정이 우수에 젖은 얼굴이다. 표정까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딱 눈에 뜨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한번 눈에 안 뜨이면요. 다른 사람은 다 있다 하는데 안만 봐도 없어요. 참 묘하죠.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보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봐도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거. 이런 게 뭐냐면 주로 그림, 음악, 예술, 언어, 이 저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의 지혜와 관련된 이 부분은 본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는 사람은 딱 보면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해외를 엄청 나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가봉이 아무도 없더라 이러거든요. 돈 엄청나게 쓰고 가가지고 갔다 와가는 가봉이 아무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았어요. 그때 공익 광고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요. 알고 가야 보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관광을, 해외 관광을 가기 전에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그게 뭐가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런 걸 쫙 공부를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소위 말하는 졸부들요. 아무것도 없고 돈은 생겼고 그래서 너도 나도 가보자 하고 가가 아무 준비도 없이 가가 돌아다니기 보니까 뭐 아무도 없더란 얘기죠.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공익 광고에다가 알고 가야 보입니다. 이런 광고를 다 냈을까요? 그래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않고 본다고 보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참 많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사람의 어떤 지혜와 관련된 게 요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소위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은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믿어야 알 수 있지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정돈을 해 올라오면 이런 어떤 감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와 관련된 부분은 알아야 보이는 것이지 본다고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알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그게 보이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올라가면요.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알 수도 없고 배운다고도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믿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도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키를 알려면 자를 써야 되고 체중을 알려면 체중계를 써야 되는데 사람의 학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도구가 뭐냐?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게 도구입니다. 그런 도구를 써서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 소위 말하면 그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요. 도구가 뭐냐? 유일한 도구가 믿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이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그 부분이 그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요. 믿어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때로는 믿음을 상실해 버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현상. 가장 대표적인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병.
의처증이죠.
의처증. 뜻이 뭡니까? 부인을 의심하는 병이죠. 말을 바꾸면요. 부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의처증은 뭘로 고치나요? 믿음으로 고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처증을 뭘로 고치죠?
그거 믿어야지 고쳐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고친다 이러면 고치는 방법이 결국은
계속 의심하면서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헤어져야지 하는 말은 못 고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못 고칩니다.
네.
못 고칩니다.
하염없이 쏟아도 안 되세요. 상대방에서.
믿음이 상실된 병이기 때문에 믿어야 고치는데 방법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의처증 고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처증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꽤 오래됐는데 그 김동건 아나운서가 옛날 그 스튜디오에 의처증 그 열린 사례 왜 나와가지고 뭐 하나 씌워가지고 뒷모습만 보여주고 이제 저 사례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들 수북이 나와가지고 그 진행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저 밑에 있는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는데요.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 제 동생이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김동근이 날리는 날이다. 프로그램이요.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 의사들이 나와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조언을 해주거나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유일한 말은요,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면 정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의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웬만한 아나운서 같으면요, 할 말이 없어서 멈출 게인데도 불구하고, 그 김동근 아나운서가 그 답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자니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내 동생님이 앉아가 한단 소리가 야 오늘 김동근이 날리는 날이다 이랬더니까요. 그때 그 나왔던 분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신랑이 출근을 해가지고요. 집에 전화를 걸어요. 부인이 집에 있는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요. 왜 전화 근데 안 받았냐 이러되면 아 부엌에 있다가 전화 오길래 방으로 뛰어가니까 전화가 끊기더라 이러니까요. 부엌에 한 대. 마당에 있다가 못 들었다 하면 마당에 한대. 이래가지고 집안에 전화기가 여섯 대랍니다. 요즘 그 전화 많던 시절 아닙니다. 아주 옛날일까요? 집안에 전화기가 여섯 대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가령 장보러 갔을 때 전화가 왔던 모양이지요. 그 시각에 장보러 갔습니다. 안 믿어요. 심지어 옆집에 장에 같이 보러 간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시각에 장에 갔다고 증인을 세워도요. 안 믿어요. 둘이 짰지 이러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고쳐요? 쉽게 말하면 증거를 보여준다 하는데 이 증거라는 게 뭐냐면요. 보여줘서 믿는다니까 보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보고서 믿는다는 건 감각과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약이 안 되는 겁니다. 증거는 아무리 제시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처증 못 고칩니다. 굳이 고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 자기 부인이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바람만 피우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댕긴다 싶어도 아니다. 억지로 부정하고 믿어버리지 않는 한 못 고칩니다. 의처증만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의부증도 못 고칩니다. 최소한도 우리 경동노회 내에만 해도요, 의부증 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둔 분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목사님이 신방 간다 하는데 사모님이 집에 앉아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또 어느 집사하고 또 바람 피우러 나갔구나. 이래버리면요. 목회 어떻게 합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게 의처증이고 의부증입니다. 그럼 의처 의부는 막 개인적인 문제라고 쳐둡시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는 말 안 하지만 사실은 많은 걸 믿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요. 사람 사이에 모든 사람을 상대로 믿음이 상실돼 버리면요, 그 무슨 병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상대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뭘 못 믿기 때문일까? 이 집 지은 사람을 못 믿으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집 지은 사람이 이 건물을 어떻게 못되게 지은난지 해가 어느 날 이게 푹 주저앉으면 삼풍백화점 꼴 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여기만 못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요, 어떤 건물에도 못 들어갑니다. 시내 못 나갑니다. 어느 인간이 또 핵 돌아가지고 차를 갖고 들이밀어 볼란지요. 하늘에서 비행기는요, 비행기 몰고 가던 비행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간질병이 들어가지고 조종을 못해가 저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소위 정신병입니다. 뭘로 고치죠? 못 고칩니다. 무서운 겁니다. 믿음을 상실한다는 거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외국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남자들 저게 이발하는 데 가면요, 그 면도칼 있죠? 면도칼 어떻게 생긴지 혹 아세요? 이발소에 있는 면도칼. 회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칼이죠. 예.
회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래 누워있는데 여기다가 씩 밀어 올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 야, 한국 사람 정말 강 크다. 저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만약에 무슨 간질병이나 병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내가 눌러버리면요? 바로 가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도 옛날엔 없었는데. 요즘 하도 정신질환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당장 내놔도 갔다 온 거면 있는데 칼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눕었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 한국 사회가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이런 어떤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뭐라고 할까, 믿음이 부족한 사회가 되어 있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불행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숙직 하다가 밤중에요, 교실에 불난 걸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불을 끄든지.
불 끄든지? 119를 부르든지.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만약에 불 끌라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불을 못 껐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더 커져버렸다거나 일이 커졌으면요, 문책 다 당합니다. 문책 안 당하려면요, 빨리 써야, 일지를 빨리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몰랐다. 그렇죠. 밤 12시 몇 분 순찰 중 화재 발견, 이거부터 딱 써놓고요. 그 다음에 불 끌어가든지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이튿날 화재가 나가 날이 커져버렸죠? 기자들이 몰려오고 감사반이 닥치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일지부터 봅니다. 근무 제대로 했냐, 아니냐부터 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일지를요, 보통, 새벽녘에 씁니다. 밤새 자고. 학교는 원래 이렇거든요. 밤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시간대별로 밤 9시, 밤 11시, 새벽 1시, 3시 이랬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시간별로 그렇게 순찰 못 옵니다. 왜 그런 거니까 그 다음날 수업하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날 휴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그 말은 밤에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눈뜨고 앉아있다가 그 애들 어떻게 수업하는데요. 그래 놨음에도 불구하고 불났다거나 사고 나면요. 일찍부터 딥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말을 안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제가 보고 불을 꺼서 발견을 했고,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고하고, 불 끌어 다니다가 그랬는데, 막 늦어가지고, 능력 불, 뭐 안 돼가지고 못 껐습니다. 이거 안 믿어줘요. 근무 안 했는 걸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일 먼저 일찍부터 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비슷하지만 참 불행한 얘기 또 하나 하죠. 한국에서 유능한 선생님이 되려면요. 아이들만 잘 돌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여름에 어떤 아이가 연탄가스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러죠. 집에서 연탄가스 때문에 죽었는데 학교 담임이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다 이러면 책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문책을 안 당하려면요. 학교 담임선생님은 아이들, 특히 학급 서기를 잘 골라놨습니다. 실장은 좀, 실장은 잘해주면 담임이 편하고요. 실장이 의뢰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서기를 잘못 뽑아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실장 했는 아이보다가요, 학교 다닐 때 서기 했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장은 투표해가지고 어쨌거나 막 밀리가지고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서기는 정말 똑똑한 아이를 뽑아놨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켜요. 얘야, 선생님이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겨울 다가오기 전에 연탄가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한 번만 딱 하면, 얘는 날마다, 선생님이 오든 안 오든, 그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학급일지에 날마다 그건 고정적으로 써라. 시켜놔봅니다. 그러면 얘가요, 하락하는 잘합니다. 그래 놓으면 아이가 물에 빠져 죽든 연탄가스 취했든 학교 와가지고 학급 일지 딱 뒤져보면요. 선생님이 매일 했는 이야기를 아이가 적어놔놨거든요. 문책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능한 선생이 되려면 이렇게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선생님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능구레이 같은 늙은 선생은요. 안 하나도 안 돌봐도 이런 것만 잘 알아놓으면 문책 안 당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 하니까 믿어주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포항에 몇몇 사람들이 그거 좀 당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넣다가 그런 사람이 감옥에 왔으면 공금 전용이겠네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금 전용하는 말 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교회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막 교회에서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에어컨은 지금 급한 게 아니다. 급한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더 급한 것 같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씁시다. 내가 써버리면요. 용어를 빌리면 헌금 전용입니다. 용도를 지정했는데 다른 용도를 써버렸거든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에 이런 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하나 저 희사합니다가 건물 짓도록 돈을 내려보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 이 건물은 내년도 괜찮고 후년도 괜찮은데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요. 돈을 좀 돌려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공금 전용이 되거든요. 전에 저 한동대 총장이 교도소 가게 된 이유도 따지면 그 종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랫게 들은 얘기는요. 우리나라 법률 용어에 공금 전용이란 없습니다. 없답니다. 공금 전용이 없으면 그럼 뭐가 되느냐? 횡령이 됩니다. 횡령입니다. 돈 다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머니는 한 푼도 안 넣고요. 정말 기관을 위해서 여기 들어갈 돈을 약간 옮겨가지고 또 비슷한 성격이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건 전부 공금 횡령이 들어간답니다. 예전에는 전용이라는 용어를 썼다 싶은데요. 지금 법률 용어에 전용이 없답니다. 그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금 횡령 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못되게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 넣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잘했는 사람 중에도 그걸로 걸면 걸려들어간 사람은요. 우리 사회는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공금 횡령 안 하는 학교장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서류 잘 만드는 사람. 서류 잘 만드는 사람이 대학교 내에도요. 여기만 해도 바글바글합니다. 여저 대학원생들한테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더만은 안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맨날 어디가 영수증 좀 구해오라 합니다. 백지 영수증요. 우리 사회에서도 백지 영수증 주기도 잘 줍니다. 하나 주세요 하면 잘 줍니다. 가져가가 필체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니도 하나 쓰고 니도 하나 쓰고 이래가지고 꽤 맞춥니다. 이거 잘해야 뒤탈이 안 납니다.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게 불행한 사회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안 믿어주는 사회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질이 낮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비하면 참 낮습니다. 제가 조금 그 신선한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대학 가서 충격스러웠던 얘기가 외국인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요.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OX 퀴즈입니다. OX 퀴즈인데 맞으면 C, 틀리면 I라고 쓰라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correct하고 incorrect인데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맞으면 C, 틀리면 I 이걸 쓰라 이랬는데 제가 그때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해놔놓고 야 오늘 뭐 다 맞췄다 이랬는데 나중에 시험지 나왔는데 답 나오는데 거의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써놨어요 전부. 그래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맞게 썼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C하고 I하고 이게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순간적으로 맞는 거 C인데 맞는 걸 I라 쓰고 틀린 걸 C라 했는데 제가 다 알고 쓴 건 맞습니다. 근데 I하고 C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교수가 그냥 다 고쳐버렸죠. 그래서 빵점을 순식간에 100점을 고쳐버려요. 그래,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믿어준다라는 느낌이 참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수들 같은 뭐 예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믿어주는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거, 영적인 부분, 사람과의 수도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그 제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보는데요.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결정하기 전에 보통 교장선생님들은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교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와봐라 이러잖아요. 데려왔습니다. 딱 보더만은요. 저 완전히 범죄상이네. 잘라. 이러면요. 그 교장선생님은 아이를요. 보고 판단한 겁니다. 담임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가 이런 실수를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제가 한번 잘 가르치고 잘 달래가지고 어찌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아니까요. 어떤 사고를 쳤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퇴학을 당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는 알고서 이 아이를 보는 셈이 되죠. 근데 엄마가 불려오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엄마가 그 현장에 불려오면요? 아, 우리 아 절대 그런 아입니다. 그 절대 그런 아입니다. 단지 그저 뭡니까? 친구들을 잘못 사귀가지고요. 이럽니다. 어떤 모든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아줌마, 가가 친구를 잘못 사귄 게 아니고요. 야가 다른 친구를 지금 박변을 하십니다. 이래도요, 엄마는 안 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 절대 그런 아입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이 아이를 정말 바르게 키워나갈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어주는 엄마 때문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딱 보고 그 범죄상인에 잘라. 절대 아이, 선한 아이가 안 됩니다. 그거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믿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 아는 거, 믿는 것 중에서요. 사람을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줘서 믿겠다. 하나님은 그 영역을 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의처증 고치는 방법이나 의부증 고치는 방법이나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믿음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하고자 할 때 유일한 도구가 믿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치고받고 하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좋다. 법대로 하자. 어떤 상태죠? 법대로 하자.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끝장나기 직전이죠? 법대로 하자라는 게 이게 뭡니까? 어느 단계에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법대로 한다는 게요. 증거를 보고 뭘 한다는 얘기는 보고 판단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주 차원이 낮습니다. 부부 사이는 절대로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부분은 이거 완전히 저 뭡니까?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그러면요. 부부 사이에 정말 고상한 사원은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믿어주는 관계,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옛날에 근무하는 학교 여생 중에 있어요. 별남 여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나 잘 끌어 안고요. 장난 좀 심하게 치는데. 여름에 이생이 제 등에다가 그 입술 장구를 하나 찍었던 모양입니다. 제 장난을 치다가 하나 벅찌거나 하는데 전 몰랐죠. 다른 쌤이 난리가 났어요. 홍생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왜 하니까 자건 그렇다는 거예요. 나하고 내기할래. 내일 내가 죽어서 오는지 멀쩡하게 오는지 내기할 사람 덤벼라. 그래서 내기 붙었습니다. 난 내기하면 잘 이기고 얻어먹지는 못해요. 난 내기가 지면 깨끗이 내는데 말이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모 등에 이모 하나 찍겠다. 난 봐라. 보디만 한단 소리가요. 아, 나도 그런 일 하나 있었어요. 어쩌다가 버스 타고 이래 가다가 버스가 덜컹하는 바람에 앞에 하나 찍었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때 버스 안 타셨잖아요.
당연히 버스 안 탔죠. 당연히 버스 안 타고 뭐 근데 왜 찍혔느냐 왜 내가 찍혔냐 이거 묻지도 안 하고 아 나도 그 저기 버스 타고 하면 그랬어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사정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겼다 내놔라.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집집마다. 저기 우리 집 사람이요 나보다가 저 좀 야한 카바레 가는데요. 내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남샘들 자꾸 직국에 가자 한답니다. 갔다 와가 내보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지 합니까? 야, 남자들이 그, 저, 가자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좋아하겠더라. 이렇게 합니다. 왜? 합니다. 그요, 여자들이 빨가벗고 나와가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어디는 저 유리통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춤추고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남자들이 제가 갈락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이 하고 앉아있죠. 그래, 집에 있거든. 나도 한번 데려가 주라. 이랬는데, 아직 한 번 못 가십니다. 마누라, 그래, 돌려도 됩니까? 믿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아름다워요. 이게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제일 시원찮은 관계가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요 안 믿습니다.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 그러면요 아는 사람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믿을 거냐?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 증거를 보여달라, 이유를 대달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일단은 믿는 자체가 복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믿고 믿어보는 겁니다. 근데 믿고 들어가 보면, 아, 정말 그렇네라는,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증거는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믿기로 한 다음에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 가는 것이 순서상으로 제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9장 있죠.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한 두 번 얘기해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합시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려왔는데 예수님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9장 28절이죠. 믿음만 있으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거든요.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 얘기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으니까 이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아버지 심정이 잘 드러난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고친 다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지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나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죠. 그래놓고 자신을 돌아보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믿게 해달라 이 말이죠. 믿습니다 해놔놓고 믿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믿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조차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아이를 고치시는 거죠.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다주간 아이 데리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야 살리려면 한 뭐 수술을 해가지고 야 살리려고 하면 한 1억은 들겠는데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앉아가지고요. 그 우선 1억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세근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요. 아이고 막 돈 없어가 포기하 계십니다. 이랍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없었던 모양이죠. 돈은 걱정하지 말고 얼마가 들더라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부터 살려주세요.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돈은요, 막 좀 뻥을 치면요. 돈은 막 천지로 있으니까 아부터 살려주세요. 이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요. 돈 문제는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여기 이 믿음만 있으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그 믿음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날 믿게 해주세요라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표현이 딱 이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믿고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믿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고대의 그 유명한 교부 철학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알기 위해서 믿어라. 하나님을 알려면요, 믿어야 압니다. 그게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천 몇백 년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그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말 진리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믿어라. 믿어야 그러며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